로마서 2번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에서 로마서를 하나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처음에 나오는 사복음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아직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그 영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 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십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점이 바로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부활하신 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약 성서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있다면 우리의 복음은 너무나 객관적입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복음인 로마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육신 후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더 높고 보다 주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그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주관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복음이며 이제 그를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주관적인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더 깊고 보다 주관적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심.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전에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한 분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과 구원 등은 복음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심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격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나심.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먼저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며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 이어서 바울은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인성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중에 언급되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과정을 순서에 따라서 언급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앞에 두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거치셨습니다. 그가 거치신 과정의 둘째 단계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단계를 거치셨는데 첫째 단계는 성육신이요 둘째 단계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 바뀌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육신이 되셨으며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첫째 단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람 속으로 이끄셨으며 그리스도의 둘째 단계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나님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인격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아무 관계없는 요소와 육신과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본성을 가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인 그 부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본성, 즉 인성의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 올리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조그만 카네이션 씨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서 꽃이 필 때 우리는 그 씨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카네이션 씨가 땅에 뿌려지기 전에 우리는 이 씨만 봐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서 꽃이 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카네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꽃이 곧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것은 카네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나 꽃이나 모두 카네이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모양이 그 씨와 매우 다릅니다. 만일 이 씨가 꽃을 피우지 않고 씨 그대로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카네이션으로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고 꽃이 핀 후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카네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33년 반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마치 그 카네이션 씨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속에 뿌려지고 부활하심으로 자라나서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이런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육신, 곧 사람의 본성을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는 육신을 벗으신 것이 아니었으며 인성을 벗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 올리시고 변화시키셨으며 이러한 변화된 인성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성육신 전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본성이 없었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올려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신성에는 피가 없으며 오직 인성에만 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구속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속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되셨습니다. 그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생명을 주는 비둘기가 함께한 그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으며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으며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과정의 첫째 단계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단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첫째 부분은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다룹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르시기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둘째 부분은 생명을 넣어주는 것을 다룹니다. 로마서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구속자로 계시하며 둘째로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시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생명의 그 영이라는 말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내주하는 그 영입니다. 내주하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왜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됩니까? 성경은 각 권마다 독특하게 시작되는데 그 각 권들은 서로 같은 것이 없습니다. 8장 29절과 30절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서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이와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구속과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락된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즉 독생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아들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의 모형과 본으로 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셨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습니까?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 불리웠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한 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다만 신성만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오늘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딸이 없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자매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많은 육신들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또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속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거룩하게 하심과 변화와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이 육신의 사람이 성화와 변화와 영화롭게 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됐다라고 우리 모두 선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 안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된 많은 아들들을 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모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형 속에는 거룩의 영이 있고 육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도 안에는 거룩의 영이 있고 밖에는 사람의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됨.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이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모두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 안에 이 복음은 영 안에서 전파됩니다. 여기 있는 영이라는 단어가 소문자로 시작됨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하나님을 그의 영 안에서 섬긴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언제나 영 이외의 것들, 즉 의문, 형식, 교리에만 집착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갖든지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2장 29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 안에 있어야 하며 진정한 할 일은 밖에 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7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영의 새로움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의 영에 대해서 11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12장 11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영의 문제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다른 어떤 노력보다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셋째,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즉 영 안에 기도함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수단이나 잔기술 따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을 대하고 기도하는데 영을 사용해야 하며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이 복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린다면 다른 사람도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어떤 형제의 전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 앞에서 얼마 동안 눈물을 흘렸을 때 회개의 눈물이 사람들의 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곧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 영접됨. 하나님의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영접됩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믿는 자들에 의해 영접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믿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믿는다는 것은 믿고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본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족속에서 불러내신 자였습니다. 지음받은 족속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타락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족속을 버리셨으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족속, 즉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족속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 즉 옛창조, 세상, 사람의 족속, 우리 자신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고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고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 하고 우리 자신을 끝내야 하며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면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청산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을 묶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하실 수 있는 것, 또한 하실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접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며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믿음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어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런 순종은 율법의 순종이며 계명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유일한, 즉 예수님을 믿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 이외에 어떤 계명도 지키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성령께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계명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일한 죄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있으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가장 불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없으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탕자이든지 간에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이름. 믿음의 순종으로 복음을 영접한 뒤에는 은혜와 평강이 따릅니다. 은혜란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결과입니다. 이 평강은 내적인 안식과 위로와 만족이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서 구원이란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정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의 성품,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개인주의, 우리의 분열성 등에서도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흩어지지 않고 한 몸으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나 은혜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율법도 사랑하게 하지 않으며 어떠한 율법도 은혜를 주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든 하지 않든 나는 법을 지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든 베풀지 않든 나는 법을 따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좋으시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싫으시면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분이 좋으실 때면 언제든지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며 그분의 마음이 언짢으실 때면 우리를 저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법적으로 은혜를 베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법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며 하나님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시든 싫으시든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당신은 의로운 분이고 만일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묶인 바 되신 것입니다. 의는 하나의 강한 묶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묶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하실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르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볼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복음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부요하십니다. 당신이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그분이 곧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은 아마 믿는다는 느낌이 멀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40여 년 전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있었던 일을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믿어보았느냐? 너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했으며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내게는 믿었다는 느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며칠 동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너는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아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을 느낀다면 믿는 것을 그만두려고 해보십시오. 당신이 믿기를 그만둘 수 없는 한 그것은 곧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는 이 믿음에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이 믿음을 없이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부린다 해도 믿음이 당신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믿음이 있는 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전에도 있었지만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당신 앞에 있는 아름다운 달력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하여 봅시다. 이 달력은 얼마 동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당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 달력은 당신이 목격함에서 그리고 당신이 목격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당신이 소경이라면 그 달력은 당신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신의 시력에서 그리고 당신의 시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랫동안 존재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게 되며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시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나타나며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목적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산다와 생명을 얻는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성구사전에서도 헬라어로 산다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된 것이며 신약성서에서 3번 인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그 구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는 내용은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며 생명을 얻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의미, 즉 생명을 얻는 것과 사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 짧은 구절은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칭의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어 생명에 이르는가를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길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후에 우리는 몸의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이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에서 16장 끝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을 다룹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16장에서 나타난 대로 지방 교회들은 우리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 안에서, 즉 지방교회 안에서 이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인하여 생활하는 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활합니다.